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에 관한 미국과의 협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 이후 양국 관계 악화에 더욱 심각한 조짐으로 해석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이번 명령에는 플루토늄 폐기 협정이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과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비우호적인 행동으로 인해 중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명령은 또 플루토늄이 핵무기나 다른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지 않고 연구와 개발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무기급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양측은 비밀 해제된 34톤 분량의 플루토늄을 폐기할 예정이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의 난민 강제 할당 제도에 관한 국민 투표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어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 가운데 거의 98%가 정부의 반대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투표율은 43%에 불과해 이번 국민투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이번 결과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반대파는 정부가 그에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그러나 유럽연합 결정권자들에게 이번 투표 결과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헝가리 헌법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단체 FARC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평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50.2%로 절반을 넘어 찬성 49.7%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이번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반군과의 협정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평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무장 조직 탈레반이 쿤두즈 지역을 공격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자들은 오늘 아침 탈레반이 여러 갈래에서 공격해왔다며 보안군이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탈레반이 일부 민가에 숨어들어 소탕전을 매우 신중히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자신들이 쿤두즈의 일부 검문소를 장악하고 병사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의 이번 공격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 열강들과 만나 국가 재건을 위해 필요한 안보 자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연례 문화 행사 도중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비쇼프트에서 발생한 어제 압사 사고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발사한 최루가스에 당황한 시위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현지 관리들은 이번 사고로 5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목격자들은 VOA에 적어도 10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날 이레차라는 연례 문화축제 행사가 열린 가운데 중앙무대에 개양된 에티오피아 정부를 상징하는 깃발에 오로미아 지역 청년들이 반발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오로미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곳으로 2년 전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 일대 일부를 아디스 아바바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비아 시르테에서 어제 네덜란드인 사진기자 한 명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총격에 맞아 숨졌습니다. 벨기에 주간지 크낙에서 사진 촬영을 담당해온 예룬 우를레만스 기자는 이날 시르테에서 지뢰 제거 작업 과정을 취재하다 ISIL 저격수의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찾아 한국으로 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최근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 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에는 낮 동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7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폭정을 피해 한국으로 오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찾아 한국으로 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탈북을 권유한 발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당국에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 정권 안정과 내부 결속을 이루려 하지만 이는 착각이라며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돼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핵과 미사일을 추구하면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의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하는 한 대화보다는 압력이 선행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고통이 가중당하는 건 북한 주민들이다. 결국은 대화 상대로 생각은 안 하겠다. 나는 대신 북한 주민들을 케어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시대를 여는데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시키려는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북한 주민들과 김정은 정권의 분리를 통해서 체제 붕괴까지 노리는 그런 차원의 상당히 강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내 급변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군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이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짙게 깔린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막말을 동원해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정세 논설에서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동족 대결과 적대의 도끼를 쏟아냈다며 탈북을 선동하는 헛소리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6개월이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 붕괴라는 그림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산산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개천절 경축사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고한 방위 능력을 토대로 핵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과 북핵 불용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해야 했다며 유엔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고 세계 주요 국가들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우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 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타격론은 최악의 상황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현지 시간 1일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에 한국 정부가 관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한 간 대북 선제 타격 협의를 한 적이 없으며 미 정부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그 워싱턴에서는 그런 협의한 적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 인사 가운데서도 선제 타격론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따라서 선제 타격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호영 대사는 해당 발언을 한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현재 제야 인사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일 뿐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기보단 의미 있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 미 외교협회 토론회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을 언급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선제 타격론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한국의 안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미한 두 나라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아직 현재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여러 가지 그런 외교 전략, 군사 전략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호영 대사는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18일 뉴욕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향해 비핵화 대화, 핵 동결 발언을 한 이후 핵 동결 협상론이 부각된 데 대해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게 미 국방부의 설명이라며 표현에 집착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북 선제 타격론과 관련해선 전쟁 징후가 뚜렷하게 드러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대북 선제 타격론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확증이 있다는 전제 아래 미한 양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선 접근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얘기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아닌 상황 하에서는 이 옵션을 생각해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작전 계획의 변화라든가 이런 취지를 볼 적에는 북한이 타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때는 우리도 맞고 당하는 것보다는 일단 때려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 선제 타격론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반응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지만 이거는 정책 차원에서 이제 미국에서 뭐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과도하게 좀 리스폰스를 하는 것 같고 정말 미국 정책 차원에서 이걸 어느 정도 결정 수준의 논의가 된다면 한국 정부하고 당연히 이거는 협의가 돼야 될 문제죠.
김현욱 교수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극단적인 선제 타격론보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군 당국은 미국 텍사스주 포티블리스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4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를 성주 골프장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한국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핵 위협에 맞서 내년 말까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끝낼 방침을 세웠지만 시간이 부족한 만큼 사드 체계를 새로 제작하는 대신에 미 본토에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를 옮겨온다는 구상입니다. 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는 모두 5개로 1개 포대는 괌에 나머지는 모두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습니다. 미한 양국은 오는 20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안보협의회를 통해 사드 이동 배치 계획과 배치 시기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의 최종 배치 장소를 결정한 뒤 중국은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매우 모호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한 동맹 분열과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에 예편한 버나드 샴퍼 전 미 육군 8군 사령관은 30일 VOA에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장소 결정에 대해 계속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doesn't make sense. I mean, what actions are they going to take against the defensive measure that the alliance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taken?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무슨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제대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앞서 한국 정부가 30일 사드 배치 장소를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으로 최종 확정하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샴퍼 전 사령관은 중국이 이미 남중국해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지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번 반대는 중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론 자신들의 안보만 우려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와 관련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한국에 대해 아주 모욕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highly offensive to South Korea. China is upset that South Korea is going to deploy a missile defense.
오로지 한국을 겨냥해 발사된 미사일만을 요격하는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화를 내면서 이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매우 부적절한 언사란 겁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사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중국이 28일 이례적으로 관영 CCTV를 통해 최신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한 건 이런 태도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중국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저 체면 치레용 과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ese could certainly do that, but that would be nothing more than a show of force. That's all it would be.
중국의 이런 반응은 군사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라는 걸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미사일 방어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하다고 백톨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country on earth, no nation state on earth that is more susceptible to attack by ballistic missiles than the Republic of Korea.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불분명하다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은 더 많은 미사일을 중국이 제조할지, 미사일을 이동 배치할지, 아니면 정보 수집을 위한 레이더를 이동 배치할지 명확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안보가 아닌 미한 동맹을 균열시키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gain,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U.S. and Seoul and South Korea to demonstrate that they're committed and that they're not going to change their decision.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위협 등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란 단호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데이비드 맥스웰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은 중국은 자신들이 말한 필요한 조치를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rresponsible, it's immature, and it demonstrates that China is not ready to be a global power.
중국의 반응은 무책임하고 미숙한 것으로 오히려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맥스웰 부소장 등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의 무역 제재 등을 가할 여지는 있지만 한중 무역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반중 정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논의에서 사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that possibility, but I think that's another area where the ROC and the US should say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강력한 추가 제재에 반대한 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핵 억지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중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더 공개적으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지적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힐 전 차관보는 29일 미국의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강력한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모색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핵실험 동결을 선언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국제사회는 북한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북한 정권의 환상을 끝장내야 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제재 이행에 중국의 협력을 더 이끌어내고 중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심도 있고 조용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과 배치 등 한국,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교류가 선택 방안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과거의 합의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에 합류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서면으로 합의돼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이 계속 핵무장화의 길로 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이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에 긴급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셀프가 29일 북한에 대한 긴급 대응 지원금 25만 달러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전날 유엔 세계기구의 대북 수해 지원 활동에 긴급 대응 지원금 410만 달러를 배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엔 인구기금 UNFPA에 배정된 이 자금은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히 임산부들을 집중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이번 홍수 피해 대응에 긴급 투입하는 자금은 총 435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 28일 배정됐던 410만 달러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180만 달러,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170만 달러, 식량농업기구 FAO의 60만 달러로 배분돼 30일 전달됐습니다. 긴급대응지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정부도 국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복구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티라쿤 니움 주북 태국 대사가 28일 그웬돌림팡 국제적십자사 베이징 사무소장에 3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날 북한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수재민 3만여 명의 임시 거처에 사용될 방수포와 이불, 조리기구, 세면도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스테인스 평양주재 국제적십자사 대표는 첫눈이 오기 전에 긴급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수재민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장소와 의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온 국제적십자사 실사단 패트릭 엘리어 씨는 일부 마을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300가구가 물에 휩쓸려가 100가구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지역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어 씨는 겨울이 닥치면 2차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거처 마련을 위한 지붕자재와 연료, 따뜻한 옷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함경북도 수재민 33만 명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 1,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의 11%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의 유력 언론이 북한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의 체험기를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큰 제약 없이 생활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사상 교육만큼은 어김없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유력 일간지 신경보가 소개한 중국인 학생은 5년 전 료령성 단둥에서 김일성대로 유학한 허펑 씨입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입학 신청을 한 뒤 시험을 보고 김일성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의 평양 생활이 시작됩니다. 신경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형직 사범대학에만 입학할 수 있다며 북한에서 최고로 평가되는 학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김일성 대학이나 김형직 사범대학의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평가기관들이 매년 내놓는 대학 순위에서 김일성 대학이나 김형직 사범대학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최고 학부로 여겨지는 서울대학교는 영국의 세계 고등교육 전문조사기관인 QS가 집계한 400대 대학 순위에서 올해엔 35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경보는 김일성 대학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중국 외 러시아 학생들이 많고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그리고 캐나다와 프랑스 같은 일부 서방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 씨는 유학 생활을 시작한 2011년 한 해 유학비로 5천 달러가 들었지만 지금은 50% 가까이 오른 7,300달러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숙사 비용과 학비가 포함된 것으로 서방 국가나 중국 그리고 한국의 학비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액수입니다. 허 씨는 모든 외국 유학생에게 기숙사에서 북한의 도우미 학생들이 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학과에서 성적이 좋고 당성이 좋은 학생들로 외국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학생들에게 복장 규제를 비롯한 생활 면에서의 제약은 많지 않다고 신경보는 전했습니다. 또 120달러를 주면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100MB에 불과하고 속도도 느리다는 허씨의 손전화 사용기도 소개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이나 중국산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허씨는 5년 동안 항상 오전 수업만 받았고 강의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시험 기간에는 무척 바쁘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선어를 배우는 유학생은 역사와 주체사상을 반드시 공부하도록 한다면서 모든 교과서에는 김씨 일가의 어록이 수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지난 28일 한국에서는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공모전 시상식과 국제회의가 진행했습니다. 이 북한 당국이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만큼 외부의 정보가 더 많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가는 것만큼 북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동시에 커가는 거죠.
북한 정보자유국제연대의 주최로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외부 정보와 단절된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공모하는 공모전이 열렸고요. 28일에는 이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대북라디오 방송 콘텐츠 강화를 위한 한미일영국제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일 저녁에는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밤을 열어 대북방송 관계자들과 통일 관련 민간단체 회원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통일아카데미의 조종익 사무총장입니다.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 밤 행사인데요. 오후 2시부터 한미일영 대북방송사들이 참여한 국제회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여한 패널들과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이 침묵을 도모하고 실제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행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내용의 풍자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유현수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의 그 자유와 정보를 통제하는 그 사족을 딱 결정을 하고 또 거기다 대상까지 해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대상으로 해서 좀 풍자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및 외부 정보 접근과 침해와 통제의 책임자로 이들 대부분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킬 요구했는데요. 그때 포함됐던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통제하는 사람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북한의 개베스를 불리며 1966년부터 부부장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 및 세뇌 작업을 진행시킨 인물로 선전선동부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 김기남 선전선동 부부장,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현준, 그리고 국가안전보위성이 북한 정보통제 사적으로 선정됐는데요. 행사 참가자들이 즉석에서 각 역할을 맡아 북한의 정보통제 실태를 전했습니다. 북한인권학생연대의 유은실 사무국장은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보통제상 중에서 김정은 동생이고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여정 역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력을 보면 이 사람이 대북제재 대상에 오르거나 논의가 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위협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 정보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과 같이 뭐 공모전이나 포럼이나 이런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서 북한 정보 자유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보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나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한국이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 정보 자유화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학생연대 문동희 대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부 유입이 그 북한의 어떤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들을 수 있을 것 있었던 자리였고 또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민간 대북 방송인 국민통일방송의 박정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는데요. 박정아 아나운서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피부에 닿는 거는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해주시는 탈북자분들 들을 때 힘이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정말 아, 이 방송이 참 소중하구나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느끼면서 저도 좋지만 또 사명감도 함께 느끼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북한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접하는 정보인데도 그게 전혀 익숙하지 않고 너무나 생소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이 북한 사회가 단절이 많이 돼 있구나. 정말 정보 자유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통역 등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세연 양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 뉴스도 제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봉사활동, 국제에 관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검색하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 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었던 편이고요. 이제 워낙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제가 교육을 받고 있어서 이제 워낙 이런 거 듣게 되면서 이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차단을 해서 못 보고 정보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모든 게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정보도 원활하게 공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 정보 자유 국제연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도 북한 정보 자유화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52년을 끌어오면서 2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세계 최장기 내전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 내전이 얼마 전 타결된 평화협정을 통해서 종료될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네. 어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자세한 사정 알아보겠고요. 오늘 올해 첫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일본의 명예 한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인공이 됐는데 예.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낸 일본, 지금 경축 분위기고요. 네. 이어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전에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계속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콜롬비아 내전이 곧 막을 내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었는데 평화협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26일 카리브 해안 도시 카르타헤나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지켜보 지켜보는 가운데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하고 콜롬비아 최대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지도자 티모셴코가 평화협정문에 서명했는데요. 예. 이로써 52년을 끌었던 세계 최장기 무력 분쟁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 내전이 극적으로 종식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평화협정문에 대한 콜롬비아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어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예. 콜롬비아 유권자들은 유효 투표수 약 620만 표 가운데 찬성 49.78% 대 반대 50.22% 근소한 차로 예. 최종 부결됐습니다.
1%도 채 나지 않는 차이로 이제 부결이 됐는데 사실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양측이 평화협정 서명에 이르기까지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국민투표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양측 모두 국민투표 부결에 지금 당황해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사실 콜롬비아 현지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콜롬비아 평화협정이 국민투표를 어렵지 않게 통과할 걸로 예측했었습니다. 콜롬비아 국민들이 오랜 내전에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예.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현지 유력 언론인 그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투표 부결은 사실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다 이런 반응이 많은 건데 네. 그렇다면 당국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후엔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요, 국민투표 실시 직전에 플랜 B는 없다. 다시 말해서 국민투표 부결 상황을 가정한 대안은 세워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콜롬비아 현지의 스페인어 매체들은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산토스 대통령의 발언만 반복해서 전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0.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결과는 국민들이 평화협정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텐데
네.
평화협정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양측이 한 그 평화협정문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예.
첫 번째, 반군은 총을 내려놓고 시민으로 돌아간다. 뭐 내전 종료 원칙을 먼저 규정했고요. 두 번째는 원주민 보호와 농지 개혁 등 요구 사항은 정치 참여로 해결한다. 이 내전 발생 원인 해결 방안을 담았습니다.
예.
이 마지막의 문제인데요.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면제해주기로 한다라고 적은 부분입니다.
네.
정부와 반군 양측이 내전 기간 동안 발생한 그 각종 살인, 납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한 건데요. 콜롬비아 국민들은 내전을 둘러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 앞서 거의 반세기 동안 내전이 계속됐다고 했는데 콜롬비아에서 내전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잠시 좀 살펴볼까요?
예. 지난 1964년 결성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당초 콜롬비아 공산당 연계 무장 조직이었는데요.
예.
대지주와 자본가로부터 농민, 빈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공산혁명이 좌절된 뒤에 이 게릴라 전투 중심으로 전략 전술을 수정하면서 이 내전이 본격화된 건데요.
네.
반군이 내전 초기에 콜롬비아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 1993년 공산당과 결별한 이후에 이 마약 갱 집단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면서 비난을 네.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나서면서 반군 조직이 많이 위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서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면서 반군의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비공식 세금과 납치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네.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목표로 유명 인사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무차별적으로 납치하면서 국제사회에 반감을 샀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에는요. 유세 중이던 대통령 후보를 납치해서 6년 동안 감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때 반군 측을 지지하던 일부 국가들마저 돌아서면서 반군이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노벨상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첫 노벨 수상자가 발표가 됐군요.
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노벨위원회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오스미 유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이 오스미 교수는요, 이 세포의 오토파지, 다시 말해서 자가포식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낸 공로를 인정받은 건데요. 예. 이 자가포식이라는 말이 생물이 세포 내에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소기관을 분해해서 영양원으로 재이용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 이런 과정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암이나 신경에 난치병이 발생합니다.
예, 일본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오스미 교수의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으로 일본은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아카사키 이사무 아마노 이사무 히로시가 일본계 미국인 나카무라 슈지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었고요.
예.
지난해에는 카치타 타카아키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 오무라 사토시가 미국 중국 연구진과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 오스미 교수가 올해 첫 노벨상 주인공으로 발표되면서 일본 국민들은 뭐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인데요.
예.
주요 일본 방송들이 현재 노벨상 특집 프로그램을 일제히 내보내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출신의 과학자가 올해 첫 노벨 수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다른 분야 수상자들은 언제쯤 나옵니까?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차례로 발표됩니다.
예.
내일은 물리학상, 수요일에는 화학상 수상자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하루 건너 금요일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공개됩니다.
예.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10일엔 경제학상, 또 수요일 13일에는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면 그 해당 국가에서도 큰 앞서 전해드렸듯이 큰 축제 분위기인데
네.
이 노벨상이 어떤 상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1800년대 활동하면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낸 스웨덴 출신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기부한 유산으로 노벨재단이 설립됐고요.
예.
1901년부터 매년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을 뽑아서 상을 주는 게 바로 노벨상입니다.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경제, 평화상 등 시상 분야 전반에 걸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걸로 평가됩니다. 수상자 발표는 매년 10월에 진행되고요.
예.
시상식은 노벨이 사망한 날인 12월 10일에 열립니다. 수상자한테는 이 8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한 93만 달러의 상금, 또 금메달, 상장이 주어지고요. 노벨상 수상자라는 명예가 일생 동안 따라붙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소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전에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보통 관행이라고 하던데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금 계속 이걸 공개하는 걸 거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970년 이후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트럼프 후보가 유일한데요.
예.
트럼프 후보는 연방 국세청의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그런 이유로 계속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예.
오히려 이 국세청 감사 중에 세금 보고서를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국세청은 얘기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네. 무려 18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 토요일 10월 1일 익무 이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1995년도 세금 보고서 사본을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트럼프 후보가 1995년 세금 보고서에 9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고
예.
이에 따라 최고 18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뭐 1, 2년도 아니고 무려 거의 20여 년 동안 이렇게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 부동산 기업들을 보호하는 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후보는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사업과 이 카지노 사업이 휘청거리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손실이 클 경우 이전 3년과 이후 15년을 포함해서 최고 18년 동안 세금 부과가 가능한 수입에서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8년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후에 한해서 그 5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해도 이전의 손실액을 제하고 나면은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예.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1차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클린턴 후보가 이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세금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는 건 그동안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서일지 모른다고 후보가 클린턴 후보가 말했는데요.
예.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똑똑해서 그렇다고 응수했습니다.
네,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이틀 전에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걸 다시 보도하면서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도 또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트럼프 후보 본인의 허락 없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후보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세금법을 잘 안다면서 미국의 세금 관련법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한편 클린턴 후보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폭탄 선언 같은 보도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세금 문제는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자신의 사업 능력을 과시해왔는데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10억 가까운 손실을 봤다는 점 역시 트럼프 후보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예. 뉴욕타임스의 이런 의혹 제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장량인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에는 낮 동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7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2에서 3미터로 다소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2미터 아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7도. 안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6도, 양덕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2도입니다. 평안북도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 신유주, 수풍, 구성은 오후 들어서 맑아지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 23도, 수풍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2도, 중강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이 17도, 낮 기온은 26도, 용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7도, 사리온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신계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함경남도 함흥과 원산 장전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9도고요. 장진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3도, 풍산 아침 2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끼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8도, 삼지연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내려갑니다.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서해 해상은 맑겠습니다. 동해북부 먼 바다 바다의 물결이 2에서 3미터로 다소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북부 도시 알레포로 진격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반군이 떠난다면 정부군이 안전한 퇴로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구호요원들은 알레포 동부 지역에 남아있는 대형 병원이 지난 주말 또다시 폭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사무국장은 알레포 동부의 건강보호체계가 거의 말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사무국장은 또 일주일에 최소한 48시간의 인도주의 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요구한다며 이제 대학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인도주의 담당 대변인은 알레포 상황이 매우 혼미하다며
최근 2주 사이 폭격으로 어린이 106명을 포함해 338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에 관한 미국과의 협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 이후 양국 관계 악화에 더욱 심각한 조짐으로 해석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이번 명령에는 플루토늄 폐기 협정이 전략적 안정에 위협이 되고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비우호적인 행동으로 인해 중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명령은 또 플루토늄이 핵무기나 다른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지 않고 연구와 개발 등 여러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양측은 비밀 해제된 34톤 분량의 플루토늄을 폐기할 예정이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의 난민 강제 할당 제도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어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 가운데 거의 98%가 정부의 반대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투표율은 43%에 불과해 이번 국민투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이번 결과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반대파는 정부가 그에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쿤두즈 지역을 공격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자들은 오늘 아침 탈레반이 여러 갈래에서 공격해왔다며 보안군이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탈레반이 일부 민가에 숨어들어 소탕전을 매우 신중히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자신들이 쿤두즈의 일부 검문소를 장악하고 정부군 병사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의 이번 공격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 열강들과 만나 국가 재건을 위해 필요한 안보 자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연례 문화 행사 도중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비쇼부트에서 발생한 어제 압사사고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발사한 최루가스에 당황한 시위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현지 관리들은 이번 사고로 5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목격자들은 BOA에 적어도 10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일본 학자인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오늘 오스미 교수를 2016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미 교수는 세포 내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포식 현상을 연구해왔습니다. 자가포식은 세포 내 불필요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현상으로 이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나 신경 난치병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지난해 오무라 사토시 일본 기타 사토대 특별 영예 교수에 이어 일본은 2년 연속 노벨 생리의학상을 배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